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참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따라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이 귀한 주의 말씀을 이 저녁 시간에 다시금 저희들이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참으로 듣는 청중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스펄전이한 설교를 첫 번째로 읽고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사자굴에 직면한 다니엘입니다. 영어 설교 제목은 다니엘 Facing the Lion's Den입니다. 이제 스펄전의 설교 내용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훌륭한 민족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은 그가 훌륭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성경의 역사의 페이지들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흠이 없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소개되었을 때 한 사람의 젊은이로서 그의 최초의 모습은 너무도 당당하고 인상적이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과 술객들과 점쟁이들은 모두 느부갓네살 왕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으며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던 비밀을 알아내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유다의 젊은 왕족이 나서서 그의 꿈과 그것에 대한 해석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의 내부에서 빛나던 그 탁월한 정신이 그로 하여금 위대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었고 또 그에게 풍성한 재능들을 갖게 해 주었으며 또한 바벨론의 통치자들 중에서 그의 지위가 상승하도록 만들어 준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가 느부갓네살에 기억할 만한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다니엘은 담대한 용기를 보여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의 꿈은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으로서 왕의 자부심을 위협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오 왕이시여 당신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아질 것이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아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이 담대한 사람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한 것이 실현되어졌습니다. 다니엘은 양심에 따라서 그의 의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는 아마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을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서 모든 세상적인 품위들보다도 더욱 뛰어난 평화를 느낀다. 조용하고도 고요한 양심을 느낀다. 무시무시한 빛 가운데서 무서운 장관 가운데서 벨사살 왕의 통치의 마지막 밤에 다니엘이 다시 등장합니다. 예,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때 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다시 등장하죠. 그때의 바벨론의 힘은 영원히 깨어지게 됩니다. 바벨론이 이제 패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 때에 바벨론 제국이 해망을 합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의 통치의 마지막 밤에 이제 다니엘이 등장하는 것이죠. 페르시아 군대가 강물을 마르게 하고 이미 왕궁의 문 앞에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 예언자는 다니엘을 말하죠. 벽 위에 쓰인 신비스러운 글자를 가리키면서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미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다니엘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가 개인적인 궁지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여기 이 말은 다니엘 6장에 넣어놓은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총리들과 방백들이 은밀하게 모의를 해서 다니엘을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다니엘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문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없어서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렇게 이제 다리오 왕이 금령을 세운 후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이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이제 그걸 가지고 틈을 얻고자 또 이런 이제 그 금령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곧바로 다리오 왕에게 그 사실을 가지고 다니엘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악한 자들의 괴교로 인하여 다니엘은 큰 궁지에 이제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벨사살 왕의 통치의 마지막 밤에 다니엘이 등장하고요. 그 이후에 또다시 다니엘이 등장하는데 그때는 다니엘이 이제 큰 그 공궁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방백들이 다니엘에 대하여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기만적인 방법을 통해서 왕의 마음을 유혹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칙령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리오 왕 이외의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간구하는 것은 그 나라의 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더 높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칙령들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구출해 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점은 다니엘의 기도가 그의 능력의 비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사람들 앞에서 크게 보였다면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힘을 붙잡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강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연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도하기 위하여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땅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커다란 공적인 의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하루의 대부분을 재판관으로서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 직책들을 맡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왕의 호의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루 종일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기 위하여 자기의 집으로 가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기도의 일을 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상 숭배자들 사이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의 환경에 적합하지도 않고 또 자기의 마음에도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기 위하여 자기 집에 하나의 방을 구별하여 놓았습니다. 예, 오늘 본문 다니엘 6장 1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이처럼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의 장소를 어떻게 발견하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낡은 안락의자 옆이 아니면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특정한 방에서 수도 없이 많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슬픔을 말하고 우리의 허물을 쏟아 놓았습니다. 가능하다면 우리도 아무리 비천하더라도 작은 방을 하나쯤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문을 닫고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신자들과 같이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를 정해진 시간에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침과 저녁 기도뿐만 아니라 더해서 다니엘은 한낮에도 은둔하여 기도를 드렸는데 그것은 아마도 소수의 신자들만이 행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다니엘은 80세가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기 위하여 자기 집으로 가기를 꺼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우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다니엘이 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의 절반 정도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온 제국 전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기 위하여 하루에 세 번씩 정기적으로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것이 현명한 조치였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해야 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많이 기도해야만 하였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나는 오늘 할 일이 많이 있다. 만약에 내가 3시간 이상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자신의 업무로 인한 비범한 압박감이 그것에 비례하는 분량의 기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밤에 커튼이 내려왔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눈을 떴을 때뿐만 아니라 하늘의 창문으로부터 태양빛이 쏟아져 올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낮에도 기도하였습니다. 예, 다니엘은 나이가 80세 정도였고 또 아주 많은 일을 해야만 하는 대단히 바쁜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정해진 그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의 바로 그러한 기도가 그의 능력의 비결이었다고 스펄전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들도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다니엘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다니엘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저희들도 다니엘처럼 항상 기도하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